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무엇을 할까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주 안에서 무엇을 할까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를 살핍니다. 예레미야 애가란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할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50년 동안이나 그렇게도 그 언약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 민족들에게 외쳤지만 결국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보는 그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인 남유다의 몰락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게 한순간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뭐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살펴오신 분들은 이 애가서를 읽어가기만 해도 충분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과 절규와 안타까운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볼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애가서의 그 말씀인데, 자, 기록 시기로 보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그 시기 어느 쯤이겠죠. BC 586년경. 아무래도 뭐이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요. 전통적인 견해로 볼때이 기록 시기는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히고 패망해 가는 이제 그런 시기 이후 어느쯤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온 땅을 다 헤집고 뭐 이제는 예루살렘 주변 도시에 있던 그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이 다 파괴됐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망치고 뭐 포로로 잡히고 이제 유대 땅은 뭐 오랫동안 재건하기 힘들 그럴 정도가 된 거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변국들의 약탈을 당하고 뭐 그러니 기아와 질병으로 계속 처참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남유다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수 있었던 때가 우시아 왕이라고 그랬는데 우시아 왕때 보면 25만 명을 넘는 인구로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바벨론의 1차 침략을 겪은 후에도 아마 인구가 그래도 꽤 있었겠죠. 근데 이제 3차에 걸친 이 바벨론 침략 후에 남유다의 인구나 또 나중에 포로들이 돌아온 그런 이 숫자들을 보면 거의 뭐 2만 명을 넘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BC 586년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이 왕들은 다 이제 끝장났고 잡혀갔고 그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남은 자들이 그나마 이제 유대 나라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 그달랴라는 이 총독도 같은 민족에 의해서 암살되면서 결국 또 바벨론이 이것 때문에 4차 침략을 하게 되거든요.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그냥 어떤 힘도 없이 완전히 뭐 파괴되고 남유다 건립의 그 목적과 주체성은 완전히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살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주체성을 잃는 거죠. 어떤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미 먼저 망했던 그 북쪽 사마리아, 이미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이 도시에 이제 막 영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남쪽 지역의 경우는 아라비아 지역에서 압박을 당하면서 그 에돔 족속들이 그 남쪽에서 밀려 올라오면서 유다 남부 지역이 신약 시대 이후까지 이제 에돔 족속의 땅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을 이두매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역, 요단 동편 지역에도 옛 부강국의 영역으로 그대로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을 건데 시대 흐름을 따라서 이들 또한 계속 혼합적인 어떤 그런 문화, 혼합적인 신앙으로 빠져갔겠죠. 그래서 북왕국이 완전히 몰락한 후에는 가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남유다의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전체 그 원래 이스라엘 지역을 다 이렇게 개혁을 추구하고 했던 걸볼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일을 했다고 해도 이들은 대부분 민족의 정통성도 잃고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 그 약속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왕국 역사 200년 동안 워낙 그게 뭐 금송아지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비록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해도 저들은 건국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 그 나라의 바탕이 돼야 되는 신의 산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 분명히 서야 되는 그 정체성, 언약 백성의 그 이 부르심, 그 정체성, 그 목적을 빠르게 이뤄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지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 아프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결국 이렇게 패망한 역사를 보면서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역사 경우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백성들이 그 일본인들로 인해 수출당하고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왕권이 휘둘리고 국모가 깡패들에 의해서 뭐 집단으로 강간당하고 그러고 죽고 이 참으로 치욕적이고 그 나라의 주권을 잃은 삶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우리도 사실 이미 겪어봐서 아는 것처럼 근데 그 결과는 정말 상상조차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가끔 인종차별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막 분노로 참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여기 살다 보니까 외국에 나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쨌든 한국 사람이고 그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그 나라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가난하고 살기 힘든 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을 대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똑같았다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곳 호주에 올 때 벌써 이제 30년이 돼가는데 뭐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초창기에 정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비자 하나 그 받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뭐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고 뭐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대놓고 차별하는 일들인데 이런 게 비일비재한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참으로 한 나라가 정말 든든한 주권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이제 경쟁하는 어떤 그런 이런 경쟁자로서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유다가 이제 거의 이제 완전히 이 세상에 그 시대 그 지경에 짓밟히는 민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지경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이 왕과 백성들과 백성을 향해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이거를 몰랐으면 뭐 자기도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랬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까봐 외쳤는데 50년이나 근데 끝내는 불순종으로 그렇게 넘어지는 걸 보면서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수욕과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만 현실이 다시는 이제 저들이 역사에서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바닥 쳤으니 다르게 올라가서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애달픈 시를 적어서 후대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적은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애가서를 적을 때 어떻게 적었냐면 시 형식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알파벳을 순서대로 한글 한글 첫 자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글들을 써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시를 답관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름 석자 가지고 삼행시 이런 거 짓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기네 알파벳 이 22자를 가지고 그렇게 쭉 한 거 하나하나를 따라서 한절 한절씩 적어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장이 적혀졌는데 5장은 빼고 각 장이 다 22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이 알파벳 순서로 갔는데 한 절마다 이 세 개의 구절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5장 같은 경우는 22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답관체식으로 그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 3, 4장만 이렇게 답관체 순서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이런 형식으로 시를 적는 이유는 전달하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온 나라가 파괴되고 파멸하고 뽑혀져 버렸지만 이제 다시는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건설되고 심어져야 되는 후대들에게 이 비극적인 사건을 쉽게 잊지 않고 이 일들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교훈을 담아서 바르게 기억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들이 이것을 꼭 교훈으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 애가서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애가서가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악해서 졌다. 이거죠. 그래서 유다 멸망은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신의 힘보다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 그 바벨론을 사용해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유다를 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패망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범죄하고 쓰러져가는 자기 백성들의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고 저들 스스로 빠진 그 이 고통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율법을 준수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하시던 그런 일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패망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가는 일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언약의 나라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눈에 보이게 패망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거를 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고 있다. 자, 이런 걸 크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연단 시기가 끝나면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이 약속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의 내용 자체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잘 보면 그 패망한 예루살렘을 보는 슬픔의 노래도 있지만 이제 이 나라가 다시 건설되어지고 심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서의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뭐 나라의 처녀와 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칼에 맞아 죽고 굶주린 여자들이 이제 자기 애를 잡아먹고 그런 불순종으로 인한 이런 비극이 절대로 다시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 참담한 광경을 노래로 담아서 후대들이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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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게 하려고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런 바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잊지 않고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네 차례 금식을 했는데 4월에는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기억하면서 금식했고 5월에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탄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고 7월에는 남유다 몰라쿠의 유대 총독이 됐던 그 그다랴를 죽였던 암살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고 10월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유대 달력으로 4월 9일이 되면 이게 우리 그 이 태양력으로 보면 7월 정도인데 온 국민이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단지 금식 밥을 굶는 굶식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는 동안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관련된 역사를 통해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분명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관련된 성경을 읽는데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부림전에는 에스더를 읽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 절기와 관련된 역사를 교육하고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얻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현대의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담하게 나라를 잃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몰락 이후 제대로 된 땅과 나라를 유지하며 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핀 이 유다 몰락 이후에 이 나라가 뭐 나중에 살피겠지만 400년 그 침묵기 사이에 잠깐 뭐 반짝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없이 끝내는 나라와 땅과 그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세계를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1946년 그 중동 땅에 느닷없이 2000년 만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렇게 딱 나타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2000년 동안 유랑자로 살면서 짓밟혀 뭐 여기저기서 뭐 죽고 당하고 살면서도 자기네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결국 약속된 땅에 그 나라와 그 주권을 회복 해서 지금 또 이제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팔레스틴 그 역사의 불순종 때문에 생긴 이 끔찍한 일들 속에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절기를 기억하고 그때마다 역사를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과 기도의 이유를 좀 다르게 좀 방향을 잡아서 또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역사를 되새기고 또 가슴에 새겨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된 가치를 따라 그 새 언약 백성답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의 언약과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 패망의 기간이 가까울 때 그 백성들에게 결국 징계로 나라는 무너지지만 그 약속과 언약을 잊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진정한 소망을 전했던 사람들, 바로 선지자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당 건물과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일은 뭐 이번에 우리가 아주 크게 당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듯이 또는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역사로 보듯이 언제라도 이런 교회당 모임은 일순간에 멈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돼서 그들이 선 그곳에서 예배를 이루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사명의 주도자로 서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정말 함께 모여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는 사명의 땅을 주시고 이곳에서 그 꿈을 이루도록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없다면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흩어져서라도 바른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더 건전하고 옳은 게 아니냐. 이 건물이, 이 나라가, 이 땅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지금 이런 패망과 비극은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다. 라는 거를 분명히 그가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그가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소망을 외치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이게 단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미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매일 끊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게 이제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는 어둡고 암울한 속에서도 절대로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백성을 날마다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 아픔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 수욕을 우리는 그대로 당해야 된다.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름 같았던 하나님의 택한 이 민족, 이 거룩한 나라, 이 성도들이 왜 지금 이 꼬라지가 됐는지 우리는 고통의 바닥에서 정말 처절하게 느껴야 된다. 철저히 되돌아보고 그래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걸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패 속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런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런 실패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한 믿음의 그 기반을 만들고 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실패 속에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실패고 완전한 실패고 회복이 불가능해 되는 실패. 도저히 이제 회복될 수 없는 실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엄청난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그동안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이 나라를 개혁하고 리노베이션 하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던 차에 이제는 결국 이렇게 전쟁으로 모든 게 다 파괴됐으니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다시 기경하고 그래서 건축하고 심는 일을 하자 그렇게 외치는 거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다 파괴됐지만 이것은 불순종과 죄악의 흔적들, 우리의 더러운 흔적들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 이걸 기경하고 다 뒤집어 엎어서 주님이 처음 우리와 시작했던 그 첫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파멸을 외치는 것만이 아니고 새로운 건설을 선포하는 것까지였잖아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네가 그것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세우고 심게 하겠다 그렇게. 단지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파괴되고 기경된 땅에 새롭게 기초를 다시 다지고 준비해서 그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새롭게 건축하고 심어가자라는 게 이 선지자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죄를 고집하다 만약에 파괴되고 파멸하고 무너진 오늘 내 삶이 난장판이 됐는데 봤더니 이게 왜 그랬냐면 나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차분히 좀 반복해서 읽으면서 과연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스스로를 철저히 말씀의 기준으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 모든 게 다 끝장난 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기경하시며 나의 삶에서 불필요하고 나를 파괴하는 것들을 뽑아내고 허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군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습으로 온전히 서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많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모든 불필요한 짐들을 다 짊어지고 내 욕심대로 허기적 걷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간 병사는 자기의 사적인 짐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군사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적인 시간에 얽매이지 않죠. 그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최우선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이 이순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냐를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의 군사로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이중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그런 일이 돼서 하늘나라의 일이 돼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신 빛된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존재의 일을 이룰 때 심지어 우리가 교회당에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임을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오히려 토에 내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도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함으로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라는 이 역사의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번뇌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삼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잊지 말고 부르심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존재의 이유를 잊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까지 마음대로 깨버리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질서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기회로 주신 이 교회, 이 셀, 이 가정,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즐거이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얽매일 것이 하나도 없듯이 무엇을 하여도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에서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그 의미, 그 소망 우리가 온전히 아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